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었다면은 살이 떨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게 될 실화를 미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가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법정에 설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한 번은 법정에 섭니다. 그 법정이 사람의 법정이라면은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정이라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하늘의 법정의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다른 생각은 좀 제쳐두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오늘 읽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주먹을 불끈 쥐거나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도 나 개인에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인데 어찌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주변에 들러리를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심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에게 했던 일로 인해서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법정은 아수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함성을 울리겠죠. 너무나 좋아서 야 내가 정말로 승리했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그동안에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한순간에 다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한쪽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편은요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법정은 이제 재판장의 최후 선고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딱 내려지는 순간에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그 일은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꿈이었다면 깨고 난 다음에 식은 땀을 흘리겠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살아났다. 다시금 내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아마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 들어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정지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 그냥 살아서는 될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른쪽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임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순간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체념해야 되고 손을 들여야 됩니다. 껄껄껄 할 걸 할 걸 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해보지만은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떨어야 되고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는 잃어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던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해버린 것이죠. 가룟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시간들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주어진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다 압니다. 아,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구나, 구별이 되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냐하면은 이 일은 늘상 목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가 밤이 되면은 목자가 구분을 시킵니다. 한쪽에는 양들을 모으고 한쪽에는 염소들을 억지로 떼어내어서 그쪽으로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을 잘 때에 염소와 양을 붙여놓으면은 양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 염소들이 자꾸만 괴롭히죠. 뿔이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뜨바뜹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잠을 못 자니까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함께 두냐면은 원래 양들은 우둔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한 마리를 그 속에 넣어두면요 뿔로 막 받습니다. 그리고 양 위에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소 때문에 양들은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염소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분리시킨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도 마지막에 그렇게 분리를 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염소가 공격을 해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하게 됩니다. 염소의 공격이 있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진리로 가까이 다가가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양을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염소가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축복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밤이 옵니다. 분리의 시간이 되면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분리시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예수님께서는 두 개를 딱 구별시켜가지고 나누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얼마나 기쁩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래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헛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오래 가셨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철에 보이시기 위한 그런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만 지나가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뭔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래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도와주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와서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몰랐지. 그게 나였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는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라키스토스. 하찮은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구조는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행을 합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죠. 그 진심을 담아서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반드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소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선행으로 착한 현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2015년을 시작을 하면서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바뀌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소파 위에 보니까요. 흰 봉투 더미가 세 더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투들이 들어있는 더미가 세 더미가 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에 편지 안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웬 편지지 더미가 있냐고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봉투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길을 걸어가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길가에 서서 뭔가를 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그게 편지 봉투였다라는 겁니다. 편지 봉투. 요즘 사람들이 잘 사용하시지 않는 그 편지 봉투를 이 할아버지가 들고 누군가가 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걸 보면서 아내가 그 봉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세더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3,000원.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잘했죠. 그럽니다. 잘했죠. 저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이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로 잘한 겁니다. 아야, 이런 박수 안 주셔야 됩니다. 아, 박수 치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요, 가끔 그렇게 사가지고 옵니다. 잘 아이들 먹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팔고 있다고 지나가다가, 그거 참마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거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 쓸모없는 편지지를 사가지고, 편지봉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결혼 오실 때 일부러라도 택시 타고 오시는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수고하는,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택시비 드리고 싶어서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냥 보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시시한 사람, 하찮은 사람, 엘라키스토스가 누구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눈에 번쩍 뜨였습니다. 제 눈은요, 이런 거 잘 봅니다. 핍박 속에 꿈틀대는 개신교, 그리고 소제목으로 목숨 건 신앙, 그런 제목이 뉴스에 떴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뉴스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관한 기사인데요. 에티오피아는 3000년 동안 자신들이 솔로몬 왕의 또 스바 여왕의 자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요, 가톨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개신교가 그곳에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슬람도 아니고 정교회 성도들입니다. 정교회 신자들이 개신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두라고 하는 44세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0년 전에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교회에, 지하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한 52명 되는데요. 성경 공부를 이 저두라고 하는 이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읽다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정교회의 공격을 받았고, 사업장과 집이 망가지고 성도들이 돌에 맞아서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빼앗겼고, 그리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배도자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셀 예배입니다. 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두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돌에마다 죽어도 된다는 각오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다 부서졌습니다. 500권의 성경을 두고 있던 창고 불타면서 500권의 성경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돌에 맞아서 깨지고 터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명이었던 성도는요, 100명으로 문을 맞습니다.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피아노가 없지만은 그들이 지붕에 던지는 돌 소리를 반주 삼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픈 상황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엘라키스토스가 누굽니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미국이나 유럽도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마디 뉴스도 없습니다. 오직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 소식만이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소식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와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은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어야죠. 우리는 그들의 얼굴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랬을지 압니까? 너희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주었다. 고맙다.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알고 보면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되고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소외당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지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거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하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난 장소도 양의 우리였죠. 강물에 쌓아가시고 그 부모님이 둘 곳이 없어서 양의 쭈통에다가 그 아기를 뉘었습니다. 양의 우리에, 그리고 양의 쭈통에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참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장소를 비켜두지 않았을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가 산고를 하니까 요단을 찾아갔습니다. 출생하려고 그럽니다. 장소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다 외면했습니다. 방송 빌려주십시오. 그 불쌍한 요셉과 마리아를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요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내 자식이 있었고 내 아내와 내 처자가 이 추운 날 따뜻한 방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면요 마련해주어야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찌릿찌릿해서 그들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릴 때, 인간으로 계실 때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 아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았어.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밖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뭣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따라서 합니다. 명령하노라.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명령을 받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가 그때 당시에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고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뭐라 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2014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이 흡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게 하고 공격을 내고 아프게 했다면 그건 염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특별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있는 것 이거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것만을 구하던 그 시야를요, 시야를 조금 넓히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셔야 되고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준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15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